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 있을 때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을 때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인간 경험 가운데 나와 관련해서 의인을 위하여 고결한 삶을 산 누구 그 소식을 듣고 나와 상관이 없지만 정말 의롭게 뭔가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산 누군가를 들으면 가슴에 벅찬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혹 있다. 드물지만 있다. 이 선인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유익을 끼치고 나에 대해서 뭔가 큰 은혜를 베푼 그러한 사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아무도 나를 구출해 주지 않는데 그 불길을 뚫고 화상을 입어가면서 나를 구출해 냈어요. 그게 내 삼촌이다라고 생각해 봐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화상 입은 얼굴이 보입니다. 그를 향해서는 다른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 삼촌이 수년이 지났을 때 그 몸에 콩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해요. 그래서 콩팥 하나가 필요하다 했을 때 나도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지만 기꺼이 그 삼촌을 위해서는 콩팥 이식을 감행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 인간 경험을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근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 증명했다 또는 어떤 성경에는 시위, demonstrate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지금 경우에는 로마 교회일 텐데요.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의로운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 유익을 끼치거나 큰 은혜를 입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드물게 죽지만 너희들은 로마 교회 너희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크게 외치셨다. 그것을 알아달라고. 작년 2019년 한 반년 동안 홍콩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제로탄 가루가 날리고 총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로 뛰쳐나와서 연일 연야 시위를 했더랬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뭔가 이들이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알아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많은 세계가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확실히 드러내고 싶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싶은, 이것을 알아달라고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알아달라고, 이 외침에 귀 기울여 달라고, 이 정도로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고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왜 전 세계에는 수천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그분의 중요한 진리를 전 인류 가운데 전달하는 언어로 선택을 했을까? 헬라어 성경을 읽어나가고 문법을 공부하면서 여기 보면은 시제를 분명하게 하는데 이 언어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앞에 놓는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그 단어를 가장 먼저 놓는 언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시적인 단어에서만 목적어나 아니면 동사나 주어나 보어를 앞에 놓아요. 시적인 단어를. 나는 산을 보았다 이렇게 하지. 보았다 산을. 시에서나 나와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앞으로 나옵니다. 그게 문장 파괴가 아니고 자연스러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올까? Soon is the scene. 시위하셨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Soon is the scene. 그분이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 시위하셨다, 데모하셨다. 무엇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 죄인들,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 사랑을 외치고 싶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내주는 것, 그 사건, 그것은 나의 외치고 싶은 사랑이었다고요. 그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요. 제가 이분의 설교 준비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이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이 저는 계속해서 다른 영어 성경도 demonstrated, proved, 이대로 끝났기 때문에 과거형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번에 찾아보는 게 현정형인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랑을, 과거의 어떤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일정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분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각자 개인을 향해서 지금도 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거나 집요하게 이 사랑을 발산하고 계시구나 하는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에는 주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침 뱉고 뺨을 때리며 희롱했던 그 로마 군병들 물론이고 15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 보면 로마 군병들이 나옵니다. 지나간 자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못 박힌 함께 달린 강도들도 나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이었을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는 치지 않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는 행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 그런 말을 해가면서 지나가던 행인 거기에는 우리가 속하지 않았을까? 주먹을 흔들고 저주와 희롱을 퍼붓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지으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짐승처럼 살해되듯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홍콩 사람들이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장기적인 그 시위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듯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어떠하심을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요라는 단어입니다. 집요하다.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다 이런 뜻입니다. 살인범을 형사가 집요하게 추격하다 이렇게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한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끈질기게 약해짐이 없이 사정을 보아줌이 없이 모질게 몰아붙이는 것.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추구하고 범인을 집요하게 추격하듯이 그 단어가 영어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Relentless. Relentless. 집요하게 추구함. 부정적으로 쓰이면 이것이 골치 아픕니다. Relentless한 빚쟁이. 빚을 받아낼 때까지 집요하게 찾아오는 것에 전화하고 방문하고 골목에 기다리다가 불쑥 나타나고 이게 relentless예요. 근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이면 강력합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는 누군가가 나를 집요하게 아껴주고 집요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어요. 그것이 충족되면 그 사람은 강력하고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집요하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남녀간의 사랑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집요하게 딸을 달라고 했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한하게 자기 딸을 주었는데 잘 살지 못합니다. 이 인간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집요함이 그렇게 지속되지 못하는 우리 인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요함이 시간이 지나도 그 집요함이 지속되는 본능적 관계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집요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저는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다니엘을 향해서 나타내는 30 몇 년간 보여준 거기에서 이 relentless함 이것을 느낍니다. 지금 제 어머니,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지금 86세이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통화를 합니다. 허리가 많이 굽고 불편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눈이 불편해서 이제 그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요즘은 내가 눈이 많이 침침해서 많이 못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눈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통화할 때마다 첫 질문이 그거예요. 수술 날짜가 잡혔냐? 또 통화하면 의사가 누구냐? 비용은 어떻게 되냐? 첫 대화가 그렇게 시작돼요. 지금껏 60년 정도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위했으면 졸업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6세 할머니가 60세 된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집요함 relentless라고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요함과 강렬함이 결합된 무언가가 있을까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크게 소리 내면서 쉬지 않고 떨어지는 폭포수였고요. 쉬지 않고 relentlessly 떨어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렬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00배 이상 큽니다. 무게는 33만 배나 더 무거운 거대한 불덩어리입니다. 이 태양의 핵은 그 태양의 그 중심부 말이죠. 그 온도가 1500만 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1500도가 아니라 1500만 도. 매 초마다 400만 톤의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핵 융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불덩어리가 1억 5천만 키로 떨어진 지구에 도달할 때는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정도의 온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 거리가 비행기로 가면은 20년이 걸리는 정도의 간격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lentless하게, 집요하게 그 이글거리는 온도와 그 빛과 열이 강렬하게 뿜어내지만 지구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런 정도의 따뜻함, 근데 여기에 달이 가리게 되면, 구름이 가리게 되면 그 마저도 느낄 수 없어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한 3, 4년 정도 우리 가족이 산 적이 있는데 유럽의 기후가 그렇듯이 안개가 많이 끼고 우중충한 날씨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즌이 되면은 태양 광선이 많이 그립죠. 조금이라도 태양이 내리쬐면은 다 이렇게 뭔가를 펴서 옷을 벗고 선탠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 번은 신학교 수업 마치고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도로 끼고 흐르는 그 수로에 그 배를 띄운 상태로 건발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운전대 놓칠 뻔했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바삭한 불덩어리에서 쏟아지는 이 열이, 빛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우중충한 도시에는 이토록 흔하게 경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태양빛이 그렇게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습이 그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어두운 밤이 되면은 이 무수한 이글거림이 아주 극소수, 작은 분량으로 아니면 아예 태양이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세상이라는 환경에 갇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이 강렬하게 비침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 강도 자체는 너무도 미약해요. 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토록 가난하게 경험했던 그분의 사랑이 큰 차원으로 경험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름도 끼는 것 같고 안개가 끼는 것 같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자라가고 그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아가서 8장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에 나오는 그 동일한 인물을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세워진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곳에 도달할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싶고 또 이러한 지점에 이르고 싶은 어떤 열망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가서 5장 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짓거나 세상과 타협한 것이 아닌데도 그 주님께서 임재를 감추세요. 등을 돌리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왔어요. 아가서 5장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물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러한 때가 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이 되어서 타협을 해서 주님께서 그 임재를 감추시고 몰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앞에 부분에 문맥상에 보시면은 최상의 관계, 최상의 헌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감추세요. 그랬을 때 그가 주님을 추구하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7절에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굿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들이 누굴까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 성안을 순찰하는 자, 그리스도 지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알아가도록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가 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보호하거나 어떤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쳐서 상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신부를 쳐서 상처를 낸 것이죠. 육신적인 리더십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이 지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그의 심령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절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분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게 이토록 열망합니까? 주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또 부당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침묵하고 계신데 무엇이 다르길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여기에 10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영광스럽게 10가지 그 사랑하는 자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마지막 부분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 주님께서 왜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따르는 그를 대하여서 모습을 감추었을까요? 왜 그 사랑하는 자가 부당한 불의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도 개입 안 해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원하느냐? 신부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께서 임주를 거두셔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야 될 이들이 나를 치고 상처를 입히는 일을 주께서 허용하셨음에도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목표 지점입니다.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다 모아놓은 거대한 바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전부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싶은 것 열망이 충족되는 그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끊임없이 연이어 떨어지는 폭포수 relentless, 집요하게 끊임없이 연이어 지구를 향해서 발산되는 빛과 열기를 가진 태양 그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그리고 발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이 사랑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겪은 다양한 형태의 불의와 어둠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도 작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너무도 작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조금 이따가 성찬식을 거행할 것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 나를 기념하라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나를 기억하라, 그 단어가 맞습니다. 어떤 뭐 기념식의 행사, 사건, 있었던 일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것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리 가리고 있는 상태예요. 최소한의 온기도 느낄 수 없는 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안개가 끼어서 뿌옇게 어떤 인식이 되는 그 환경을 지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 주의 사랑이 체감되지 않을 때에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발산하고 계시며 이것이 진리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뭔가 내 인간 경험 가운데 내가 만났던 누구로 인해서, 내가 태어난 배경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경험했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뭔가 느끼지 못할 따름이다. 이 구름이 그치고 나면은 또 다시 어떤 따뜻함이, 내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강렬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진리다. 주님께서 이것을 외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개인의 의지와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작용으로 느끼기에는 자꾸 오히려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마련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께서 조명해야, 아, 여기 내가 들어가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일이 일어났구나. 지금도 구름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저 뒤에는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을 정도로 증언하시고 또 증언하시고 외치고 외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나를 사랑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을 외치고 또 외쳐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과잔을 받으시고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모든 사람 가운데 온 세상에 죄를 위한 화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는 모든 인류에게 호흡을 주신 창조주 그분만이 유일한 자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신 그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 유일한 피가 흘러질 때 새로운 형태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했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들고 있습니다. 혈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피로 맹세한다든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만드는 피가 포함된 가운데 취하는 약속의 형태는 일반적인 약속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뭔가 무서운 것이 내포됩니다. 피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마피아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손에 칼을 그어서 그 피를 술에 타서 마시는 행위, 피로 서약을 하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형태의 충성맹세는 무섭습니다. 죽음이 연루가 되어 있고 목숨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했습니다. 뭔가가 무서운 일이 시작됐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영이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영이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내가 이를 통해서 너희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사랑을 확장하겠다. 너희를 사로잡겠다. 너희 개인에게 음성을 들려주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이것이 집요하게 지금 이 사랑이 작동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거룩하고 강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든 각자에게 지금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서울 정도로 거대한 차원의 사랑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발을 내렸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근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했으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떡을 떼고 잔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확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